우리가 은혜로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일 수 있고요. 우리가 아파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실패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정말 베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모델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울 등장하고요. 은혜를 베푸는 다윗이 등장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 이 무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저버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저버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사울이 은혜를 저버리니까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비참한 인생.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속담에 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사람은 대부분 성공하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줄로만 알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예. 자기가 다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아요. 다 그것을 노리는 줄 안단 말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십니까?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여기 이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결국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내 공로가 아니란 얘기죠. 결코 내 공로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다.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0점에서 시작하면 제로에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엄청난 걸 누리고 살아요.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다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자격 있지, 당연히 누릴 자격 있지,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돼 하는 사람은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고백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제로, 0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돼요. 다시 이 말을 좀 더 달리 표현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하면 나머지의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삶이 바뀌길 원해요. 생각이 바뀌길 원해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때 모든 것,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은혜를 저버리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울 만한 용사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이제는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다 패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린 다윗이 등장을 하더니 갑자기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쓰러져 넘어졌어요. 그 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요, 큰 상은커녕 그에게 이 공로를 인정해서 큰 상을 죽이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를 죽이겠다고 내내 쫓아다녔던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지요. 우리는 지금 양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분 내키지 않으면 다른 교회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게 가벼운 교회입니까? 그렇게 쉬운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양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세상의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믿음을 견고히 하며 신앙생활하면서 양육을 받고 신앙의 성장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직분자가 되고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 되고 어떤 분들은 권사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 개인이 축복받고 여러분 인생이 축복받은 분이 있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복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습니까? 과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습니까? 혹 열심히 사라지고 섬기는 일에 소홀해지고 예배 드리는 일에 등한히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찬양할 때에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쁨이 놀라워서 그 곡조를 달린 기도의 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고백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확증받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확증받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생각하고, 또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내가 그 말씀,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지요. 결국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참 소중히 여겨야 되거든요. 예배를 기쁨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드릴지 말지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뭐냐?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인 현실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그 예배는 가벼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앞자리에 앉기를 힘쓰라 하는 거예요. 항상 앞자리에 앉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는 자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례한다면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는 자리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례한다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맞습니까? 앞자리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앞자리가 전쟁이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앉겠다고, 내가 먼저 앉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양보성이 너무 강해요. 우리는 나는 뒤에 앉을 테니까 당신들이 앞에 앉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앞자리가 전쟁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먼저 앉겠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거룩한 자리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내가 제일 먼저 받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앞자리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배 시작 전 미리 나와 준비하십시오. 예배 시작 전 미리 나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미리 준비하신 만큼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허겁지겁 시간도 턱걸이 딱 해가지고 헉헉 대고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됐는데 막 땀 따느냐고 정신없고 막 숨 고르냐고 정신없고, 예배가 됩니까? 예배에 집중이 됩니까?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이 그러죠. 막 옆에 또 보죠. 누가 왔나 안 왔나. 왜요?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며, 또 오늘 부를 찬송을 미리 찾아서 줄을 쳐놓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찾아서 미리 다 줄을 쳐놔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준비하신 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신 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미리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순서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대충 해치우는 그런 순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대충 부르고 기도할 때 어떤 잡념에 사로잡히고 말씀 들을 때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돼요.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허투루 예배해서는 안 돼요. 정성이 깃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할 때 정성이 깃든 찬양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정성이 깃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 때 정성을 깃들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열정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간절함을 담아서 정말 진실함을 담아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에 경청하여 들을 때에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다 보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결코 사울과 같이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베푸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를 베푸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자신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입니까? 아, 나만 받으면 되지 뭐.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되지. 받은 은혜를 자신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누구누구에게 계속 전해줬다고. 그에게 꼭 들어야 돼서. 그래서 말씀을 잘 전달해 줬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또요, 베푸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어요. 베푸는 사람도 두 유형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야 돼 하는 거죠. 이만큼 베풀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베풀어야 돼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무 기뻤어요. 쏙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쏙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셔요. 거저.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다 헌신해라. 나한테 다 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아무런 대가도 구하지 않냐고 거저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 받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그 마음을 살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 은총을 잊지 마라 이게요. 잊지 마라.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이 무엇입니까? 그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은택이 뭐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첫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해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다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요. 아닙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은혜죠. 은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쳐주신 것 얘기예요. 고쳐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 없었던 우리, 완전히 불가능했던, 완전히 내팽겨졌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우리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지요.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내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하기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역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보호해 주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뭘 얘기해요? 좋은 것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택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평범치는 않았거든요. 참 많이 쫓기는 인생, 두려운 인생,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무서운 삶이었단 말이에요. 당장에도 붙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하면서 그 은택의 네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나가 보면 다 우리에겐 유익한 거였어요. 다 좋은 것이었어요. 예? 지나고 보면 그때는 아팠고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예? 내가 어려웠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잊지 마라, 은택을 잊지 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이 100% 좋은 것이란 없어요. 100% 좋은 것이란 없어요. 성공이 항상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항상 실패가 아니에요. 장점이 항상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항상 단점이 아니에요. 때로는 성공이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가져와요. 교만에 빠지게 하고 더 교만하게 해서 행동도 엉뚱하게 해서 실패를 가져와요. 오히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돼요. 여러분 장점이 많다고 세상을 늘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장점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대적이 많아요. 적이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단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더 도와주려고 하고 더 마음을 힘써주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보다 더 탁월한 장점들이 많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의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내 것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풀고자 하는 은총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임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은혜를 찾아가시고 또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베풀고자 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베풀고자 했을까? 그 정답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해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그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결국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었지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교만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비밀은 은혜를 알면 겸손해지지만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베푸는 사람, 보답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죠. 겸손하게.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겸손한 사람이 되지만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교만한 사람이 돼요.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이 다 겸손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므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므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의 집안 식구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중에 혹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시바라고 하는 종인데 그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얘기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왜요? 여러분 이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잖아요. 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줬던, 다윗을 지켜줬던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말 너무 놀라운 친구죠. 사실 사울의 칼을 피하여 쫓기던 때에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 전전할 때도 몇 번이고 구해졌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할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한 사람에도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만약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니이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얘기를, 전혀 굳이 대화에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시바의 마음속에는 벌써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 앞에 가도 당신 곁에 가도 불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보면 이 므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나와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날했던 이들이 이 사울의 집안을 쑥대밭 만들기 위해서 쫓아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허겁지겁 황급하게 도망친다는 것이 막 도망쳐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므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던 이 유모가 그 므비보셋을 안고 달리다가 그 아이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게 됐어요. 부러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상황이니까 아이를 적절하게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충 아이를 하다 보니, 그 아이가 성장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저는 어려움에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시바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여기서 이 다리를 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쓸모없는 사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시바의 생각은 굳이 그를 찾아도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찾지 않아도 됩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찾아도, 찾는다 해도 당신 곁에 두면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은혜를 보답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찾습니다.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성격입니다. 은혜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숨어 지내는 사람, 몸에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에,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어쩌면 버려진 존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를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 은혜 아닙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고 어쩌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될 만한 그런 부족한 자가 우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비보색과 같은 사람이 우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무비보색과 같은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어쩌면 기웃뚱거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자라고 부족한 자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이처럼 그를 기억해주고 그를 찾아주고 그를 불러주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7절 중간절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엄청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보세요, 왕과 겸상을 내어 평생 동안 왕과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그 축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과 겸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만에 지어서 문제지만 하나님과 겸상해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복음이 주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수치스러운 삶에서부터 진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격이 없어요. 그저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죽음에서 여러 번 구해주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좀 집을 주십시오. 저에게 좀 땅을 주십시오. 저에게 좀 먹고 살만하게 좀 돈을 좀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이제부터는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당당히 요구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몰락한 왕가의 자식일지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므비보셋은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겸손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은혜로 받으려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어야 합니다. 므비보셋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 같은 존재, 그렇게 하찮은 존재,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던 그 버려진 존재가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불러 그 거룩한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익돌라우신 은혜 베푼 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만 아는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므비보셋의 삶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다윗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까지 은혜를 은혜로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은혜를 베푸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고 또다시 어딘가에 있을 또 므비보셋의 또 다른 므비보셋을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므로 그가 회복하는 일에 쓰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아는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왕이면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므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도 므비보셋처럼 잊혀진 존재, 초라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무기력한 두 다리를 붙들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잊혀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힘이 주어질 때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그저 받는 므비보셋일지라도 내일은 은혜를 베푸는 다윗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므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은혜를 저버리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를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제한된 성도의 교제와 식탁의 교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